마태복음 10장 24절과 25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랴. 아멘. 우리가 마태복음 10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 1절부터 15절에서는 여섯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16절부터 23절까지 이 제자 파송과 관련된 첫 번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누구에게 보내시는가, 또 어떤 상황을 만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이었죠. 제자들이 파송을 받으면 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동족들이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재판받게 하고 채찍질을 할 것이고 또 불행하게도 사람들이 임금들, 총독들에게 끌고 갈 것이고 또 심지어 가족들도 죽는데 내어주는 그런 형편들을 만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파송과 관련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이게 녹록하거나 편안한 길이 아니라 쉽지 않은 힘들고 어려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파송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읽은 24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까지 나옵니다. 이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러면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파송받아서 직분을 감당하는 삶을 살면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24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을 성경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그냥 쉽게 읽고 넘어가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아 이게 그런 말씀이었나, 또 이게 더 많이 묵상할 거리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오늘 읽은 24절 25절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읽기에는 굉장히 평이하고 또 내용도 단순해서 뭐 특별히 오해하거나 깊이 묵상할 거리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늘 그랬던 것처럼 좀 천천히 읽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걸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일단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는 누구인가 이 부분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누구라고 여겨야 하는지, 지금 제자들이 파송받잖아요. 나를 누구라고 여겨야 하는지를 먼저 말씀을 하세요. 2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잘 이해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받아들이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걸음입니다. 예수님 여기서 제자들을 누구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제자다, 또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당연하죠. 근데 제자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제자와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파송받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규정하신 건 관계를 규정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이들의 정체성을 규정했다는 겁니다. 가령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내가 파송을 받았어요. 내가 직장으로 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 너는 과장이다. 너는 부장이다. 너는 남편이다. 아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으로 보내면 맞는데 세상 속에서 나의 지위와 위치가 어떠하냐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예수님은 선생님, 너는 제자다. 예수님은 주인, 너는 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정체성을 규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금 나오는 내용을 읽을 때에 뭘 가장 깊이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둬야 되냐면 아, 나는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규정한 것은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너는 나보다는 낮은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당연해도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가 스승보다는 낮잖아요. 종이 주인보다는 낮은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만큼 탁월하거나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보다 모든 부분에서 낮은 사람들이죠. 뭐 능력에 있어서건 존재에 있어서건 주님만 못한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아 나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어서 보냄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만 못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규정해야 됩니다. 뒷부분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항상 문제는 어디서 생기냐면 나를 예수님 앞에 세우지 않고 세상 사람과 견주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잖아요.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난 게 뭐가 있는데 금방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한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면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무엇을 판단하든지 간에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기준을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항상 그걸 기준으로 두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뒤 25절에 보면 실제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제일 앞부분에 조카도다.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좋게, 충분해.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 정도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뭐가 도대체 충분하고 족한 것이냐? 네가 제자지만 선생 같고 네가 종이지만 상전같이 대우를 받으면 그러면 그거는 족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주인처럼 대접을 받아요. 내가 스승이 아니잖아요. 선생이 아닌데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스승처럼 대접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네가 종이고 제자지만 스승이 또 주인이 받았던 대우를 네가 받는다면 그 정도면 훌륭하지. 그 정도면 충분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하신 형식도 아주 독특해요. 왜 그러냐면 여지껏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족해라. 족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으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명령이 아니에요. 그냥 딱 잘라서 단언하신 겁니다. 선언하신 거예요. 그 정도면 훌륭하네.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하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가령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습니다. 사과를 사서 예수님이 사과를 사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맛있게 먹어. 이러면 명령이잖아. 그럼 제자들이 맛있게 먹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맛있게 먹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야, 그 사과 참 맛있다. 아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맛있다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먹으면서 맛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명령보다도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하네. 그 정도면 훌륭해.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내시면서 제자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서 아, 너 그 정도 대우를 받으면 아주 훌륭한 대우를 받은 거다. 만족하게 내가 봤을 때 참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당연히 족하게 여기고 만족스럽게 그렇게 여겨야 되겠죠.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족하다고 하셨는가?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막 이렇게 존경받으신 거 높임받으신 거 이런 걸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높임받은 것처럼 너희도 높임받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높임받으면 만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내가 여지껏 사역하면서 핍박받고 박해받고 귀신 쫓아내줬더니만 저거 귀신 들려서 저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소리를 들었다. 내가 병을 고쳐줬지만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했다. 멸시를 했다.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았는데 너희도 비슷한 대우를 받을 거야. 근데 너희가 비슷한 대우를 받을 때 주인이 받는 대우를 종들도 받고 있으니 그 정도면 만족할 만한 대우다. 그렇게 여기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것인데 여러분 상황을 놓고 보면 상황은 되게 부조리하죠.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도둑질하신 적도 없고요. 간음을 하신 적도 없고요. 거짓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가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굶고 있는 사람 먹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나가서 병을 고쳐주고요. 복음을 전해주고요. 못 먹고 사는 사람 살 수 있게 해주고요. 좋은 일만 다 해요. 좋은 일을 다 하지만 사람들이 도리어 너희를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거다. 그러나 그런 대우를 받을 때에 아, 족하다. 만족하다. 그렇게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를 말씀하시는데 상황은 어떠냐? 상황은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누구라고 여기는지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말도 안 되죠. 그때 그 상황이 말도 안 된다고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일하고 100만 원 받는데 나는 8시간 일하고서 50만 원 받았어요. 그럼 분이 날까요? 안 날까요? 분이 나죠. 저 사람은 밤바닥에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먹고 노는데 나는 과일 열심히 깎아가지고 깎은 과일 갖다 내놓는다고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과일만 주워 먹으면서 왜 이렇게 과일을 예쁘게 안 깎아왔느냐고 타박을 해요. 그럼 그 타박을 듣는 나는 어떨까요? 억울하죠. 분하죠. 그게 분한 게 정상인 겁니다. 억울한 게 정상인 거죠. 지금 상황은 분하고 억울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사실은 간단해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조금만 일했는데 돈을 많이 벌고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못 벌죠? 저 사람은 저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높임을 받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나는 멸시천대를 받아야 되죠?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짓고도 저렇게 평안하게 잘 사는데 나는 이렇게 늘 기도하고 신앙으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죠? 그래서 그게 불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을 누구로 삼았다고요? 저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시험에 들거나 불만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옆에 있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쁜 게 뭐가 있어? 근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모든 결과에 있어서 현실에 있어서 이런 지경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참 마음이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너는 누구냐면 그 사람에 비해서 부지런한 사람, 그 사람에 비해서 훌륭한 사람, 이렇게 너 자신을 보지 말고 예수님과 너 자신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근데 주님은 어떠하셨는가? 나보다 훨씬 부지런하셨어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성실하셨어요.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선한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고요. 그 주님과 나를 비교해보면 난 참 만족스럽다. 난 참 감사하다. 이 정도면 족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 시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받은 대우에 비하면 니네가 받는 대우는 아유 그 정도면 훌륭한 대우를 받네. 그 정도면 만족스럽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파송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만나는 상황, 형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기준을 제시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평가 기준은, 반응할 때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나는 그 사람의 친구로 그 자리에 보낸받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비교하라고 그 자리에 보낸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자리에 내가 파송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에 비하면 아, 나는 참 훨씬 편안하네. 예수님이 받으신 대우를 나도 받으니까 참 감사하네.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걸 조금 우리식으로 바꿔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족하게 여겨라. 만족하게 여겨라. 만족하게 여기려고 하면요 간단합니다. 처음부터 아 그런 일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걸 처음부터 미리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그런 어려운 그런 부당한 현실을 지난 다음에 주님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이런 예수님 말씀들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지만 이해한 다음에도 순종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상에 이런 부당한 현실을 만나고 족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당하지 않는 고난을 내가 당할 때 아, 주님은 이보다 더 큰 고난을 당하셨는데 내가 주님처럼 고난을 당하니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만족하게 여겨야 되는데 이게 참 보통 사람의 본성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죠. 여러분 아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종종 듣곤 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었습니다. 항상 듣는 건 아니지만 가끔 들어요. 그게 뭐냐면 야 너는 그 일을 하고 살기는 참 아까운 것 같아. 쥐뿌리 아깝긴 뭐가 아깝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너처럼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대학 나오고 그냥 세상에서 생활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텐데 더 편안하게 살았을 텐데 왜 하필이면 목회자가 돼서 고생을 하니? 그것도 목회자가 되는 것 중에서도 왜 하필이면 조그마한 교회 개척해서 거기 죽치고 앉아있니? 참 좀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생각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깝긴 뭐가 아깝습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생각해 보면 나보다 공부 못한 사람이, 나보다 게으른 사람이, 나보다 잘 사니까 내 인생이 아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하셨던 일을 내가 감당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은 이보다 더 어려운 고초를 겪으셨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께서 평안하게 하시네. 그렇게 생각하고 만족함을 알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파송받은 제자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앞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본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다른 경우는 아니고요. 제자로 파송받아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적인 일을 할 때는 자꾸만 비교가 되죠.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일을 할 때에는 항상 기준을 예수님으로 두고 내가 예수님과 어떤 사람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파송받아서 감당하라. 그러면 파송받아서 하는 건 교회 섬기는 거, 선교하는 것만 파송받는 걸까요? 아닙니다. 가정을 섬기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파송받은 것이고 보냄받은 것입니다. 그때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만족함을 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 하지 말고 내가 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인정받으려는 생각을 갖지 말고 내가 참 사람들이 보면 쟤는 왜 저러고 있을까? 쟤는 왜 저렇게 인생이 힘들까? 쟤는 인생이 너무 아까운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은 훨씬 더 고난받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헌신하셨던 것을 생각하고 늘 주님 앞에 족한 줄로 아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고난을 만나기도 하고 역경을 만나기도 하고 잘 안 풀리는 인생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만족함을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면서 직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라 내가 갖고 있던 능력들, 내가 들였던 노력에 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을 거두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하는 사람들인지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고 특별히 나보다 못하지만 그러나 나보다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마음가운데 불평과 원망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감긴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세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이며 나보다 앞서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보냄받은 사람임을 항상 기억하는, 그리하여 기쁨으로 만족함으로 보냄받은 사역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고난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족함을 알며 감사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안식 누리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